더블린 사람들의 제임스 조이스는 담당 편집자에게 자신의 첫 작품의 무대를 더블린으로 삼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나의 의도는 우리나라 정신사의 한 장을 쓰는 데 있다. 그 무대로 더블린을 골랐다. 이 도시가 나에게는 마비의 심장부로 보였기 때문이다. 마비는 조이스가 본 더블린 사회에 도처에 존재하는 전염병이자 고질병입니다. 가톨릭 신부는 사제직에 대한 고뇌에 시달리다 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젊었을 적 율리시스처럼 패기에 넘쳤던 노인은 지지부진한 생활에 마비된 끝에 이젠 길 가는 아이에게 으름장이나 놓으며 죽음을 기다립니다. 한 소녀는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하려다가 용기가 마비된 나머지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제국의 청년들을 동경하는 한 청년은 자신의 왜곡된 감정의 본질을 한순간이나마 깨닫지만 그냥 마비된 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대를 더블린의 어느 하숙집으로 옮기겠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한 청년이 보이는군요. 그의 이름은 도런입니다. 그를 마비시킬지 모르는 위협은 무엇일까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청춘 시절 편과 함께하는 2월 6일 금요일 현충일 밤입니다.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감상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일린입니다.
이 더블린 도처에 만연해 있는 마비라는 이름의 질병. 이 질병은 더블린에만 존재하는 병이 아니겠죠. 우리가 더블린 사람들을 읽으면서 뭐 하나라도 공감하는 면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 마비의 병에 대해 알고 있거나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상하실 단편 역시 우리의 큰 공감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임스가 이 단편에서 어떤 점을 들어서 마비를 진단하고 있는지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춘 시절의 단편 중 하나인 하숙집. 이제부터 감상 시작해 볼까요? 책 선물 알려드리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더블린 사람들 완역서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슬란의 Loving Me Lately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리너스 더블린 사람들 11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The Boarding House, 하숙집을 감상하겠습니다. 이 단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무니 부인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더블린 하드윅 거리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뚝심 좋은 중년 부인입니다.
Mrs. Mooney was a butcher's daughter. She was a woman who was quite able to keep things to herself, a determined woman. She had married her father's foreman and opened a butcher's shop near Spring Gardens. But as soon as his father-in-law was dead, Mr. Mooney began to go to the devil. He drank, plundered the till, ran headlong into debt. It was no use making him take the pledge. He was sure to break out again a few days after. by fighting his wife in the presence of customers, and by buying bad meat, he ruined his business. One night, he went for his wife with the cleaver, and she had to sleep in a neighbor's house. After that, they lived apart. She went to the priest and got a separation from him with care of the children. She would give him neither money, nor food, nor house room. And so he was obliged to enlist himself as a sheriff's man. She was a shabby, stooped little drunkard with a white face and a white mustache and white eyebrows penciled above his little eyes, which were pink-veined and raw. And all day long, he sat in the bailiff's room, waiting to be put on a job. Mrs. Mooney, who had taken what remained of her money out of the butcher business and set up a boarding house in Hardwick Street, was a big, imposing woman. Her house had a floating population made up of tourists from Liverpool and the Isle of Man, and occasionally artists from the music halls. Its resident population was made up of clerks from the city. She governed her house cunningly and firmly, knew when to give credit, when to be stern, and when to let things pass. All the resident young men spoke of her as the madam.
Mooney 부인은 푸주한의 딸이었다. 그녀는 매사를 혼자 힘으로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한마디로 과단성이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십장과 결혼해서 스프링 가든스 근처에 정육점을 하나 차렸다. 그러나 문희 씨는 장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 그는 포금을 일삼고 돈 궤를 뒤지고 마침내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에게 금주맹세를 시켜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며칠이 못가 다시 깨뜨려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툭하면 손님들 앞에서 아내와 싸우고 질 나쁜 고기 사들이기를 예사로 하여 장사를 망쳐버렸다. 어느 날 밤엔 그가 식칼을 들고 아내에게 덤벼들어 그녀는 이웃집에 가서 잘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별거했다. 그녀는 신부에게 가서 자녀 양육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별거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돈도 식사도 거처도 어느 것 하나 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쩔 도리 없이 집달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초라하게 생긴 왜소한 체구의 주정뱅이로 얼굴도 코수염도 눈썹도 모두 흰색이었다. 그런데 그의 흰 눈썹은 뱁새 눈 위쪽에 연필로 그린 것 같았고 그의 뱁새 눈은 흐릿하고 핏발이 서 있었다. 그의 일과는 하루 종일 집달리실에 앉아서 일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었다. 정육점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밑천으로 하드윗가에 하숙집을 낸 문희 부인은 몸집이 크고 위풍당당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하숙집에는 리버풀과 맨섬에서 온 관광객들과 때로는 흥행장에 드나드는 연예인으로 구성된 뜨내기 손님이 많았다. 고정 손님은 시내에 근무하는 회사원들 그들뿐이었다. 그녀는 하숙집을 능란하고도 엄격하게 운영했고 외상을 주어야 할 때, 엄하게 굴어야 할 때, 그리고 모르는 척 눈감아 주어야 할 때를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한솥밥을 먹는 그 집 모든 젊은이들은 그를 마담이라고 불렀다. 젊은 하숙생들은 취미와 작업상 공통점이 많았고 그런 이유로 서로 친하게 지냈다. 마담의 아들인 잭 무니는 플린트가에 있는 한 위탁 판매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는데 불량아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음담패설을 입에 달고 살았고 꼭두 새벽이 되어야 귀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는 주먹질에도 능했고 우스꽝스러운 노래도 잘 불렀다. 일요일 밤이면 하숙집 응접실에선 친목회가 자주 열렸다. 그럴 때면 흥행장에 나가는 연예인들이 기꺼이 응했다. 셰리드는 왈츠와 폴카를 연주하고 즉석 반주를 했다. 그리고 마담의 딸 폴리도 노래를 부르곤 했다.
'She sang, I'm a naughty girl. You needn't sham, you know I am. Polly was a slim girl of 19. She had light, soft hair and a small, full mouth. Her eyes, which were gray with a shade of green through them, had a habit of glancing upwards when she spoke with anyone, which made her look like a little perverse Madonna. Mrs. Mooney had first sent her daughter to be a typist in a corn factor's office. But as a disreputable sheriff's man used to come every other day to the office, asking to be allowed to say a word to his daughter, she had taken her daughter home again and set her to do housework. As Polly was very lively, the intention was to give her the run of the young men. Besides, young men like to feel that there is a young woman not very far away. Polly, of course, flirted with the young men, but Mrs. Mooney, who was a shrewd judge, knew that the young men were only passing the time away. None of them meant business. Things went on so for a long time, and Mrs. Mooney began to think of sending Polly back to typewriting, when she noticed that something was going on between Polly and one of the young men. She watched the pair and kept her own counsel.
폴리의 노래는 이러했다.
나는야 개구쟁이 처녀, 시치미 떼지 마세요. 잘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폴리는 19살에 몸매가 호리호리한 처녀였다. 머리칼은 가벼우면서 부드럽고 입은 작으면서 동그스름했다. 그녀의 눈은 회색 바탕에 녹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녀는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위쪽으로 치뜨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소 심술궂은 성모 마리아처럼 보였다. 무니 부인은 처음에는 딸을 어느 곡물상 사무실에 타자수로 내보냈으나 볼성 사나운 집달리가 이틀이 멀다 하고 사무실로 찾아와서 딸과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졸라대는 바람에 다시 딸을 집으로 불러들여 집안일을 시켰다. 그러나 부인의 속내는 성격이 몹시 활달한 폴리에게 쓸만한 젊은이들이 꼬일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었다. 더욱이 젊은이들이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젊은 여자가 있다고 느끼기를 좋아하는 법이었다. 물론 폴리는 젊은이들과 허물없이 지냈다. 그러나 워낙 판단력이 예리한 무니 부인이라 젊은이들이 단지 심심풀이로 그럴 뿐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진실성이 있는 녀석은 하나도 없었다. 사태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서 무니 부인이 폴리를 다시 타자수로 내보낼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던 차에 폴리와 어떤 젊은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챘다. 부인은 그 둘을 예의주시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하숙집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아일랜드의 팝 가수 루비 머리의 Real Love였습니다. 하숙집 딸과 젊은 하숙생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죠. 그러나 부인은 아직 나서지 않습니다. 딸 폴리는 어머니가 감시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모녀 사이에 뭔가 공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하숙생들 사이에선 소문이 오가고 있죠. 무니 부인은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다 폴리도 젊은 하숙생도 뭔가 불편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자 이때라고 생각해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무니 부인은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마치 시칼로 고기를 다루는 듯했다라고 조이스는 묘사합니다. 무니 부인이 도덕의 시칼을 든 날을, 그날은 초여름의 어느 쾌청한 일요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Breakfast was over in the boarding house, and the table of the breakfast room was covered with plates on which lay yellow streaks of eggs with morsels of bacon fat and bacon rind. Mrs. Mooney sat in the straw armchair and watched the servant Mary remove the breakfast things. She made Mary collect the crusts and pieces of broken bread to help to make Tuesday's bread pudding. When the table was cleared, the broken bread collected, the sugar and butter safe under lock and key, she began to reconstruct the interview which she had had the night before with Polly. Things were as she had suspected. She had been frank in her questions, and Polly had been frank in her answers. Both had been somewhat awkward, of course. She had been made awkward by her not wishing to receive the news in too cavalier a fashion, or to seem to have connived, and Polly had been made awkward not merely because allusions of that kind always made her awkward, but also because she did not wish it to be thought that in her wise innocence she had divined the intention behind her mother's tolerance.
"하숙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끝났다. 아침 식사를 마친 식당의 식탁은 베이컨 비계와 베이컨 껍질 조각에 달걀 노른자 자국이 얼룩진 접시들로 덮여 있었다. 무니 부인은 밀집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녀 메리가 아침상 설거지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메리에게 화요일에 빵 푸딩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빵 껍질과 부서진 빵 부스러기를 모아놓기 시켰다. 식탁이 말끔히 치워지고 빵 부스러기도 다 모으고 설탕과 버터 보관용 찬장도 안전하게 자물쇠를 채워놓은 다음 그녀는 간밤에 딸과 가졌던 면담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사태는 그녀가 예측한 그대로였다. 그녀의 질문은 솔직했고 폴리의 답변 또한 솔직했다. 물론 둘 다 어색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부인은 그 소식을 너무 대범하게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해왔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했고, 폴리는 폴리대로 그런 류의 남녀관계가 언급되면 늘 어색해지기 마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순진하면서도 알 건 다 아는 그녀는 어머니의 관용 이면에 도사린 의도를 이미 알아챘지만 그 사실을 어머니가 생각하지 말아주길 바랐기 때문에 어색했다. 조지 교회의 타종 소리가 그친 것을 의식하자마자 무니 부인은 깊은 생각에서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았다. 11시 17분이었다. 도런 청년과 볼일을 보고 일요일 정오에 약식 미사에 가도 남을 만큼 시간이 넉넉했다.
She was sure she would win. To begin with, she had all the weight of social opinion on her side. She was an outraged mother. She had allowed him to live beneath her roof, assuming that he was a man of honor. And he had simply abused her hospitality. He was 34 or 35 years of age, so that youth could not be pleaded as his excuse, nor could ignorance be his excuse, since he was a man who had seen something of the world. He had simply taken advantage of Polly's youth and inexperience. That was evident. The question was, what reparation would he make? There must be reparation made in such cases. It is all very well for the man. He can go his ways as if nothing had happened, having had his moment of pleasure. But the girl has to bear the brunt. Some mothers would be content to patch up such an affair for a sum of money. She had known cases of it. But she would not do so, for her only one reparation could make up for the loss of her daughter's honor, marriage.
"부인은 이길 자신이 있었다. 우선 사회적 여론이 그녀 편이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 믿고 한 지붕에 같이 살도록 허락했는데 그는 그녀의 그런 호의를 무참히도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나이가 34인가 35이었기 때문에 젊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핑계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세상 물정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마디로 폴리의 어리고 미숙함을 악용한 것이었다. 틀림없었다. 문제는 그가 보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었다. 이런 경우 보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순간적인 재미를 보고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뚝 떼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는 신랄한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 어떤 엄마들은 이런 일을 몇 푼의 돈을 받고 땜질해 버리는 것으로 만족해 하리라. 그녀도 그런 경우를 더러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보속만이 딸의 손상된 명예를 벌충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하숙집 편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아일랜드의 팝싱어 캐티 데이비의 약약이었습니다. 무늬 부인이 도둑의 살을 발라내는 칼솜씨가 보통이 아닌 모양이죠. 전도가 유망한 하숙생들에게 딸을 미끼로 던져놓고 한 명이 걸려도 침착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진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시에 나서서 교통정리하는 모습, 이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더블린 사회의 여론에 대해서도 승자의 위치를 아주 확고하게 점유해 두었죠. 믿고 방을 내어준 하숙집 부인의 어리고 순진한 딸을 농락한 30대 중반의 남자. 그 남자 도런, 그는 나름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입니다. 가톨릭 신자인데다 대형 포도주 상점에서 13년이나 묵묵히 근무를 해온 걸 보면 착실해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돈도 꽤 저축했겠죠? 무늬 부인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혈색이 좋은 커다란 얼굴, 과단성 넘치는 자신의 표정에 매우 흡족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도런 청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Mr. Doran was very anxious indeed this Sunday morning. He had made two attempts to shave, but his hand had been so unsteady that he had been obliged to desist. 3 days' reddish beard fringed his jaws, and every 2 or 3 minutes a mist gathered on his glasses, so that he had to take them off and polish them with his pocket handkerchief. The recollection of his confession of the night before was a cause of acute pain to him. The priest had drawn out every ridiculous detail of the affair, and in the end had so magnified his sin that he was almost thankful at being afforded a loophole of reparation. The harm was done. What could he do now but marry her or run away? He could not brazen it out. The affair would be sure to be talked of, and his employer would be certain to hear of it. Dublin is such a small city. Everyone knows everyone else's business. He felt his heart leap warmly in his throat as he heard in his excited imagination old Mr. Leonard calling out in his rasping voice, "Send Mr. Doran here, please." All his long years of service gone for nothing. All his industry and diligence thrown away.
도런 씨는 이 일요일 아침에 그야말로 진짜 초조했다. 그는 면도를 두 번이나 시도했으나 손이 너무 떨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흘이나 깎지 못한 불그스름한 턱수염이 턱 가장자리를 덥수룩하게 뒤덮고 있었고 2, 3분마다 안경에 김이 서려 안경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닦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날 밤에 자기가 한 고해 성사를 돌이켜보니 엄청난 고통의 빌미가 되었다. 사제는 이번 사건에 온갖 우스꽝스러운 세세부까지 꼬치꼬치 캐물면서 결국에는 그의 죄를 하도 침소봉대하는 바람에 그는 보속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지경이었다. 일은 저질러 놓았겠다. 그녀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길 외에는 무슨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철면 비 같은 짓은 할 수 없었다. 그 일은 소문이 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그의 사장도 그 소문을 듣게 될 것이 뻔했다. 더블린은 너무나 좁은 도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지내는 곳이다. 그는 들뜬 상상 속에서 연세가 지극한 레너드 씨가 거칠한 목소리로 도론군 좀 이리 보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뜨겁게 뛰어오를 것만 같았다. 그의 오랜 직장 생활이 허사가 되고 말다니 그의 모든 근면 성실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다니.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하숙집.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네요. 내일 나머지를 감상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아일랜드 록밴드 코로나스의 What You Think You Know 였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천둥벌거숭이, 까불기 좋아하는 날짐승이, 용이 주도한 여자 사냥꾼이 진 그물에 걸려드는 뭐 그런 과정을 본 것 같지 않았습니까?
좀 그렇네요.
그 깊은 늪, 이 덫에 걸려든 네. 그 도련의 모습이 좀 안쓰럽긴 합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 도론.
네.
근데 어쩌다가 하숙집 주인 딸과 폴리와 스캔들이 났네요.
그러게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알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리고 주인 딸은 철딱선이 없고 친목회 때 청년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요. 뭐라 그러죠? 그 꼬리치는
여우죠.
그런 기질이 있는 네. 젊은 어린 여자입니다. 넘어설선 안 될 선을 넘었을까요? 그랬나 봐요. 하숙집 여주인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올가미를 딱 쳐놓고 기다렸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나요? 자유간접 담론 기법에 대해서 그 며칠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래요. 이건 작가라면 다 해야 되는, 써야 하는 기법이 아닐까요? 요즘 하도 흔해져서 네. 제가 익숙한가 봐요. 예, 요새는 많이 하는데 이 당시 조이스가 자신의 처녀작을 발표했을 이 20세기 초만 해도 이런 것이 참 흔치 않았나 봅니다. 방금 감상 마지막 부분이 그거였죠. 도런이 그 패닉해가지고 네. 자신이 불장난했는데 이 불이 번져나가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 이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감정이 결국 작가의 것이 아니라 도런의 것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설명을 저희는 해야 합니다만
네.
예, 어쨌든 시초가 혁명적인 기법을 최초로 썼던 사람이 조이스라는 설명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은행나무에서 W.E. 보우먼의 소설 럼드들 등반기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6월 28일 토요일 7시 30분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더블린 사람들 청춘 시절 편 감상 내일 하숙집 나머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피터 가브리엘과 케이트 부시가 함께했네요. Don't give up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일은이었습니다.